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재미 지진학자 김원영 박사와의 만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1989년부터 미국 컬럼비아 대학 라몬트 도어티 지구 관측소에서 25년째 지진파 분석 책임 과학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원영 박사는 특히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 사건, 또 2006년 북한의 핵실험 분석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북한이 고향인 김원영 박사는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북한에 아버지가 피납되는 아픈 가족사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 김원영 박사의 남은 이야기 마저 들어보시죠. 네, 박사님, 최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그 지진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수년 안에 대지진이 올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거기는 뭐 보통 지진이 한 규모가 7 정도 내서 8까지는 항상 났으니까.
네.
매일 나는 게 아니고 뭐 몇십 년 만에 하나씩. 그 말씀드린 대로 한쪽이 딱 깨지잖아요. 그럼 또 그 부분은 몇십 년 동안 또 안 나요.
네.
그동안에 또 그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제 깨지는데 전에 깨진 거는 이제 나파밸리의 그 저쪽으로요. 거기는 이제 규모가 6점 얼마인데 그 정도는 뭐 항상 나는 데니까.
그런데 여기 워싱턴 쪽에도 몇 년 전에 한 규모 5점 몇 정도의 그 지진이었는데도.
네, 5.7이었어요, 그때.
그런데도 이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규모 6 정도는 뭐 일상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는. 알고 있었으니까, 대충은.
그 일본이나 그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특별히 지진 대비해서 건축 그 기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워낙에 더 잘 돼 있겠죠.
예. 예.
그렇지만 이 보통 사람들, 민간인들이 지진이 발생하면 정말 이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이제 움직일 수 있으면은 자기 몸을 피할 수 있는 대로 가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큰 책상 밑에로 들어가든지 집이 고층 건물이면 뭐 천장이 무너져 내리거나 그러는 사람이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 뭐 우리 같은 이런 미국에서는 단층집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그런 피해가 없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피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피하고 그럴 시간이 여유가 더 있으면은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밖으로 나가라고요. 네,
밖으로 나가가지고 건물 근처에 있지 말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길변에 있지 말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왜냐하면 침리, 염통 같은 게 무너지거나 제일 많이 무너진 게 염통이에요.
염통.
침리.
네.
침리가 뚝끊어져가지고 굴뚝. 굴뚝.
네.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이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굴뚝 같은 거 안 떨어지는데 여건 멀리 나가고 어떤 데에는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유리창이 다 깨지더라고요, 저는. 그래갖고 네. 유리창이 이제 고층에서 떨어지면 그게 흉기가 되죠.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일본 가서 요번 봄에 몇 번 겪었는데, 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간에 진동이 멈췄어요.
그쵸.
거의 지진이 많이 나니까 진동이 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 이거 지진이구나,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그러다 그냥 지나갔어요. 이, 준비는 잘 해놨어요, 그 사람들은. 뭐, 어디 가는 장소가 다 적혀 있고,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다 못하게 돼 있고,
네.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적겠죠.
네. 그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특별히 지진학자가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아, 처음에는 이제 지지라고 그랬죠.
네.
한국에서는 그때 우리가 대학생일 때는 지진학이라는 건 없었고.
요즘에는 그럼 지진학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죠, 지금은.
이제. 예.
그 지구과학과에.
네.
그랬는데 이제 지질학은 그 밖에 야외를 나가는 걸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면 뭐 물리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지만,
네.
야, 그러면 지질학과를 가서 산으로 둘러 댕기면서 조사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박사님은 그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독일로, 스웨덴으로, 물론 또 유럽에 계신 동안 여러 나라를 구경하셨을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여러 나라를 경험하시고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또 북한 사람들 여행도 잘 못하는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것도 같습니다.
답답하죠, 뭐.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고향이 진남포거든요.
아.
평양 바로 밑에 진남포인데 대동강은 이제 걸어 올라가서 평양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진남포하고 항구예요. 인천하고 제물포하고 서울 한양하고
네.
진남포하고 평양하고 그런 관계죠. 저희 그러니까 조부님들이 다 거기서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고향도 가봐야 되는데
박사님은 그 6.25 한국전 그 발발했던 1950년에 태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50년은 아니고
예.
바로 나기 전에 그 가을에 이맘때 났어요.
아, 예.
11월 며칠쯤 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25가 났을 때가 한 살이 안 되는데 그 6.25가 났을 때 다 서울서 피난을 못 갔거든요. 우린 서울서 살고 있었으니까.
네.
올해 그 동대문 근처. 그랬다가 그만 6월 25일부터 석자이죠. 그,
네.
그 928 수복절 때까지 꼬박 3개월 동안에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당들이 막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928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이 납치당했었어요.
아, 예.
결국은 시신은 못 찾았는데 그때는 928 인천에서 막 상륙을 하니까
네.
다 총살시키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북군, 그 인민군들이. 그래서 네. 그때 돌아가시고 일사후 때가 되거든요.
네.
중공군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갔어요. 근데 그 추울 때 이제 다 내려가가지고 있다가 애들이 다 감기 걸려가지고 뭐 폐염도 걸려서 죽고 그랬는데 나는 한 살이고
네.
우리 형이 두 살인데 두 살짜리가 죽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이 콩팥이 나쁘셔가지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만 중3 때인가 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참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다음부터 한 2, 3년 동안은. 외갓집은 서울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먹고 사는데 먹고 학교 다니는 데는 지장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춘기 이제 성장기니까
그쵸.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은 아주 힘들게 지냈죠.
박사님이야말로 정말 6.25의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남다르지 감회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네.
고향도 이제 가보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또 말도 안 되는 사람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뭐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 하는 짓이나 뭐 지금 북한에서 하는 짓이나 그런 거 보면 어떤 데 보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남한에서는 4.19를 겪고, 5.16을 겪고, 뭐 그런 국회 정상화를 하고, 경제 개발을 하고, 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벌어지잖아요.
네.
월남전에도 참가하고, 뭐라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그래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하고, 물론 해외 나가서 공부할 때도 항상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열심히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걸어갈 때 내가 뛰어댕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뭐 일이 잘 되고,
네.
열심히 하면 뭐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 해외 여러 나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계약이 별로 없었으니까.
네.
저 과학을 하는 게 좀 쉬워요, 그런 데는. 과학은 뭐 컴퓨터라든지 뭐 수학 같은 거 주로 하고 그러는 거니까. 공통어죠, 세계 공통어.
그렇죠.
그건 좀 다양한 면이었었고.
네.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런 걸 개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잘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아, 열심히 살았구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박사님, 아이들은 점점 통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 이런 아이들도 많을 거고요. 후세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거의 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네.
또 뭐 여러 가지로 거의 한 가족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남한에서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친척이나 뭐 친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그렇게 좀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빨리 북한이 자유화되고 또 통일이 되는 건 당연한 건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젊은 세대에서는 전혀 6.25라든지 이런 건 모르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그걸 보면은 빨리 통일이 됐으면 싶은데 그죠?
네,
더 지나가면 더 물 타져서 더 희석되는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쯤은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되거든. 거의 정말 하루에도 한 번씩은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네.
뭐 뉴스도 보면서 생각이 나지만 지금 네. 그 남한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 같은 것도 들어보면,
예.
야, 이건 통일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한일 관계 같은 것도 통일되버리면은 거의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분단돼가지고 그나마도 국력이 좀 적으니까,
네.
통일되면 어차피 뭐 인구도 많아지고 국력도 커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없어지니까 뭐 이제 누구 말대로 만사형통인데,
네.
이게 뭐 될 거예요. 내가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하고 댕기면은 나는 뭐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뭔가에 걸린 거죠.
네.
이제 누구 말대로 통일될 수가 있어요.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